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7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저보다 조금 낮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갈 때 어떻게 된 게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지난번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비록 준비는 하였지만 사실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급하게 오는 것도 그렇지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신 것 때문에 큰 힘을 얻고 잘 모든 시간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저 옆에서 찬양하셨잖아요. 그런데 옛날 20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찬양을 리더하고 우리 목사님 찬양 리더 잘하셨거든요. 기타 치고 막 앞에 리더하시고 저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 뒤에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찬양을 함께 했던 그때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에 마치 우리가 길게 사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참 짧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정말 짧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평생토록 정말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10년, 20년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이 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한 30년 준비하고 그죠? 한 20년 열심히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그 가속으로 쭉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석 달 전인가요? 제가 아는 우리 정태석 집사님, 우리 정태섭 집사님, 택섭 집사님하고 성함이 너무 비슷한데 정태석 집사님이라고 남아공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중순에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고 아산병원에서 열심히 치료하시다가 그만 올해 초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작년 연말에 남아공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정리를 하려고 할 때에 이분이 이제 우리 뭐 서 목사님도 너무 잘 서대경 선교사님도 잘 알기 때문에 서대경 선교사님이 위로차 신방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에게 할 이야기가 없더래요.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이제는 정말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랬답니다. 집사님,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그리고는 바로 그 시간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평생도록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혹시 잘못했던 사람들, 혹시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답니다. 돌리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는 이분이 평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돌아가서 얼마 전에 우리와 저와 함께 사역을 교회 개척을 한다고 열심히 뛰던 부시라고 하는 사역자가 폐결핵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가 젊다 하지만 주의 부르심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거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면요 본인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한 사람은요 정말 평안하게, 물론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정말 평안하게 기쁨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마지막 얼굴을 뵀는데 주름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검버섯 같은 게 다 사라져요. 정말 깨끗한 얼굴로,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주의 부르심을 받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입술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가, 내가 믿었던가 하는 것은 나의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유다서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딱 한 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유다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뒤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가 사실은 쓰여질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그 초반부를 자세히 보시면 알듯이 여러분, 이 유다서를 썼을 때 유다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들이 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이 없는 시기에 이 유다는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살아생전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다는 야고보와 더불어 주님의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죠,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놓고 난 이후에 요셉과 더불어 아들을 놓는데 그게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주님 살아생전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유다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더불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유다서는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유다서는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는요 18절에 사도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그 사도들이 한 말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유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1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안식년에 들어왔을 때 들어가기 직전에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그리고는 에크모라고 하죠. 이게 그 인공호흡기를 달고는 인공호흡기 이렇게 강제하니까 입 안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넣어서 하는 인공호흡기를 달고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는 3일 이후에 깨어나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형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려고 출국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이었고 저 역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하고 막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딱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고 이게 입을 달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시니까 펜을 가져오고 종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 드리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첫 마디를 쓰셨냐니까 너희들 왜 안 가고 여기 있니? 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셨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왜 자식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준비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조롱한다는 말은 비웃는다, 그렇죠? 비웃고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 조롱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혹은 믿는 행위를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또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웃는 사람들을 유다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유다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 우리는 정욕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큰 죄를 짓는 사람들, 그죠? 마치 그냥 뭐 간음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8장 5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누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로마서 8장 5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원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는 것, 그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세상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재밌는 것은 어느 동물이나 어느 식물이나 세상 어떤 만물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본받게 만드셨다, 그것을 따라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했어요. 예지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했어요. 미리 정하셨다 했어요. 그 정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와 뭐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요, 그 중심이 다르고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요, 소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 desir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것은요 정말 longing for, wish for 하는 거예요. 뭐 정말 바라고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부귀영화 아닙니까? 돈이지요, 시간이지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믿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따라 살지 말아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세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요. 맞아요. 돈이 왜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왜 명예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한 번은요, 제가 지난 안식년 기간에 그 가덕도 안식관에 머물면서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디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근데 그 선교사님도 저희들과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 교육 얘기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 인천에 가면 송도가 있는데 송도에 국제대학교가 있대요. 거기에 아이들 보내야 된답니다. 아, 거기 보내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취직 잘 된대요. 여러분, 취직되는 거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만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뭐 하나님이 일한다고 목사라 하고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나와서는 또 문제가 되겠지요. 문제가 되는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아무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아무나로 키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에게 주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도록 여러분이 아무런 기대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나로 키우셨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와 마음을 담고 그 아이를 키웠다면 그 아이가 왜 아무나입니까? 그 아이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아이고 비록 그 아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좀 공부 못해도 비록 좀 처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세우시면 그 아이는 주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 사셔야 합니다. 세상을 밟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넘어서서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냥 성적 하나 오르고 내리고에 그냥 목매어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시고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의 원함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세상 것을 쫓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우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지키라. 네 번째는 기다리라.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 유다서에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믿었다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블록을 쌓아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나를 세워 나가라. 내가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믿음과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라. 그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하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성령을 도구로 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얼마나 혼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기 새천지라고 바꿨죠. 신천지. 예? 이제 요번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제는 목사님들에게 미인계도 쓴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 못 드린대요. 그 실제로 이렇게 그 목사님이 또 실수를 하셨겠죠. 그죠? 그 쓴다고 넘어가면 되나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장담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게 넘어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교회가 또 힘들고 어려워지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온갖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조상이라 하면 적어도 믿음의 응답을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루고 말 이름을 떨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좀 이래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믿음의 용장이라면, 믿음의 용사라면, 믿음의 아버지라면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떨쳤다. 나는 이러했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평생토록 그냥 바라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 그리고 이방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좀 다른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냐는 것이 이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약속한 것을 받았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 보지 않았습니다. 저 천국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나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천국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정말 시편 23편에 나왔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아니죠. 내가 명예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아니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마치 이 세상을 나그네와 그 이방인처럼 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노래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푸른 초장에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보지 마라는 것이에요. 주님 보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또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우리 이 딸을 제발 귀신 들린 곳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그렇죠? 주인에게, 주인, 그렇죠? 나는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개로 표현하시죠. 예. 개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은 개라도, 그렇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증명하였습니까? 이 여인은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인이 마침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주님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정말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무엇으로 백부장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겸손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는요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요, 이 평생도록 한 번이라도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막 가음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라 합니다. 시끄럽다 합니다. 막 이렇게 꾸짖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멸시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보였습니까?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죽음으로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18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예, 주님,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요, 22절, 23절 말씀은 다른 이에 대한 준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준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나 자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건 다른 이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라,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세라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자세를 찾아보니까 몸의 그런 그 뭡니까, 몸의 모양 내지는 몸의 자세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마음가짐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 자세라는 말 속에는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돼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쭉 엉덩이 빼고 이제 있으면은 그 마음가짐은 뭡니까? 이미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마음가짐이 그거예요. 그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딱 허리를 딱 세우고 눈을 딱 바라보고 저를 쫙 보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이 자세는 무엇입니까? 듣겠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죠. 이 자세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나는데 비행기가 자세만 조금만 탁 비떨어져도요, 정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달라집니다. 목적지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모양으로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바른 마음입니다. 그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른 일을 긍휼히 여겨라.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접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긍휼하심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하셔야 합니다. 우리 연주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주님을 따른다고 한 걸음씩 디디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빠게 근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개그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어쨌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웃어서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하고, 그죠? 부인한다는 거. 예. 어쨌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린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